에베소서 54번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예표에서 계시됩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수 없으며 또 결코 그리스도의 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두 반쪽이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완전한 통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은 생명과 본성을 나누고 있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고 소중히 품으신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자라도록 교회에게 공급하시며 돌보십니다. 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이미 갖고 있다 해도 성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공급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교회의 예표인 하와를 만드는 데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성숙한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지만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건축되었습니다. 이 건축은 성장을 뜻합니다. 먼저 하와는 아담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고 그 다음 여자로 건축되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언급한 양육함과 소중히 품음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양육함과 소중히 품음은 최초의 생명의 부여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이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그 생명에게 공급하고 돌보는 것과 관계됩니다.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는 처음에 흙과 물에서 영양분을 받습니다. 양육하는 성분이 포도나무의 내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포도나무 안으로 흡수됩니다. 포도나무는 양육되면서 그 환경, 곧 주로 신선한 공기와 햇빛에 의해 소중히 품어집니다. 바람과 태양은 그 포도나무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를 조절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태양이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더우면 바람이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 환경의 외적 조절은 내적인 생명 공급, 즉 양육함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소중히 품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속에서부터 교회를 양육하시며 밖에서는 소중히 품으십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합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절하십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세 번째 측면, 곧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하는 측면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에게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단지 통속적인 데서부터 자신에게로 분별할 뿐 아니라 자신의 배필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분으로 적셔지도록 하시어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교회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25절부터 27절까지는 사실상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심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시려고 교회를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함에 의해서이고 깨끗하게 함은 씻음에 의해 또한 씻음은 물에 의해서이며 물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 앞에 세우시기 위해 거룩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현재에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미래에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배필로서 교회를 자신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심은 거룩하게 하심을 위한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은 세우심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 구절에 있는 첫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26절에 있는 거룩하게 하심이고 세 번째는 27절에서의 세우심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두 번째 요점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 번째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은 구속과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의하면 피와 물이 주님의 찔리신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요, 물은 교회를 출현케 하는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심을 통해 교회가 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출현한 다음에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적셔짐과 변화와 성장과 건축을 포함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분별을 포함하지만 그 주된 측면은 적셔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적셔짐은 변화와 성장과 건축을 수반합니다. 이 모든 면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교회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어 창세기 2장에서 하와로 예표된 것의 실제가 됩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건축되어 아담을 위해서 예비된 후 그녀가 낳은 근원인 아담 앞에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 근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세워짐은 하나님의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행해질 것입니다. 27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드리는 자도 될 것이요 받는 자도 될 것입니다. 분별과 적셔짐과 변화와 성장과 건축이 없이는 교회가 온전하게 되거나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까지 자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완전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교회 산출의 세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출현하는 것이며 둘째는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께 드려집니다. 교회는 거룩하고도 흠없이 그분께 드려집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 산출의 두 번째 단계, 즉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그리스도께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 분별되고 적셔짐.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교회의 만유를 포함한 거룩하게 됨에 관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집회들 안에서 우리는 내적으로 양육되고 외적으로 소중히 품어지며 또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단지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주님께로 분별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중 대부분이 교회 집회들 안에서 받은 도움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 분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기 위해 양육되고 소중히 품어져야 합니다. 분별될 때 또한 우리는 적셔지게 됩니다. 양육함은 적셔짐을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집회들 안에 있는 분위기에 소중히 품어질수록 더욱 우리는 세상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게 됩니다. 소중히 품어짐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입맛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주님을 향해 우리를 냉담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소중히 품어짐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적셔지게 합니다. 이 적셔짐은 자연히 변화를 낳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명과 생활 속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변화는 가르침이나 교정 또는 징계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소중히 품음을 통해 옵니다. 만일 당신이 신실하게 집회에 나와 양육되고 소중히 품어진다면 자연히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고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적셔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성장과 변화와 건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가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되는 길입니다. 결국에는 신부가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 예수님은 오셔서 이 예비된 신부를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음.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보아야 합니다. 2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신성한 관념에 따르면 여기서 물은 흐르는 물로 예표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언급합니다. 그러한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씻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속하는 피는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지만 반면에 생명의 물은 그러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인 옛사람이 가진 천연적인 생명의 흠들을 씻어버립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때 주님은 먼저 그분의 피로 우리 죄들을 씻으시고 다음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흠들을 씻으십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이 되기 위해 우리는 지금 그러한 씻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하와는 아직 타락하지 않았으므로 깨끗하게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무 섞임이 없이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타락하여 오염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과 자아와 옛사람과 천연적인 생명 등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일소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야 할 많은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심이 없이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은 항상 그분의 깨끗하게 하심으로 끝납니다. 깨끗하게 하심에 의해 초래되는 영적인 신진 대사의 과정 안에서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세균들은 살균되며 소극적인 것들은 배설됩니다. 깨끗하게 하심을 가져오는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을 통해 우리는 건강하고도 강해집니다. 집회 안에서 이 깨끗하게 하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교회 집회 안에서 양육되고 소중히 품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신진대사의 작용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하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는 영양 공급 자체입니다. 영양 공급이 그치면 깨끗하게 하심도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계속 섭취한다면 우리 속으로 섭취한 성분들이 우리를 내적으로 깨끗이 씻어 낡고 죽고 더러운 것들을 내어보낼 것입니다. 이 신진대사의 과정이 교회 생활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입니다. 이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이 있음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번제단과 장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으로 예표됩니다. 26절에서 씻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물두멍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물두멍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는데 70인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자신들을 땅의 더러움으로부터 씻었습니다. 이제 그 물의 씻음은 우리를 더러운 데서 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에 의해 깨끗하게 됩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두멍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장막안에서 번제단 위에 피로써 자신들의 죄들을 처리해야 했으며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자신들의 더러움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의 바울의 관념은 교회가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에 의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된 물두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노스로 만든 물질적인 예표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참된 물두멍,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번제단에 간 다음 물두멍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구원받고 구속되고 의롭게 되기 위해 십자가로 간 다음 깨끗하게 되기 위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대하여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에 의해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함으로 우리는 세상과의 접촉에서 쌓인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접촉할 때마다 당신은 깨끗하게 되기 위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말씀의 물두멍 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씻는 물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목마름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데 관심하고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것들은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집니다. 언젠가 니 형제님이 성경 읽기에 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자기는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성경에서 읽은 것을 전부 잊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가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니 형제님에게 물었습니다. 니 형제님은 답변으로 중국 여인들이 버드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쌀을 씻는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중국 여인들은 그 바구니를 여러 차례 물속에 넣었다 건졌다 합니다. 물에서 바구니를 꺼낼 때마다 모든 물이 바구니에서 새어나갑니다. 그러나 바구니에는 물이 남지 않더라도 그 바구니와 쌀은 씻겨집니다. 니 형제님은 이 예화를 성경 읽기에 적용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읽은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의해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용기를 얻어 계속 말씀을 대함으로 씻음을 받읍시다. 우리의 바구니를 말씀의 물속으로 넣고 또 꺼냅시다. 물이 바구니 틈새로 새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처리함. 26절에서의 씻음은 죄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처리합니다. 티란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온 어떤 것들이며 주름 잡힌 것들이란 늙음을 상징합니다. 오직 생명의 물만이 그러한 결점들을 생명의 변화에 의해 신진대사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은 말씀 안에 있는 물의 내적인 씻음을 통해 씻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양육됩니다. 우리가 받는 양육은 천연적인 생명에 의해 생기는 결점들이나 늙음에서 생기는 주름 잡힌 것들을 없애는 내적인 씻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모든 결점들과 늙음의 표시들을 제거하는 유기적인 신진대사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또 신진대사로 씻어질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흠없게 됩니다. 그러나 씻음은 전적으로 생명과 생명의 양육에 의해 생깁니다. 이제 용기를 얻어 모든 결점들과 늙음에서부터 유기적으로 또 신진대사로 씻어질 수 있도록 양육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양육하는 성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말씀을 접촉합시다. 그러한 씻음에 의해서 교회는 온전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에게 교회를 드리심.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자신께 드리시는 것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이란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드려진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또한 거룩하고도 흠이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변화되는 것이며 흠없이 되는 것은 결점없이 되는 것이고 주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천연적인 생명에 속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 아담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교회는 그리스도께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과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 되돌아가는 교회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려진 교회는 영광스러울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표현이요 나타나심일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양육함과 소중히 품음과 거룩하게 함은 교회를 하나님의 본질로 적셔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각 지방교회는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표현이 되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이 거룩한 성분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적셔짐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의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며 흠이 없음. 이미 지적했듯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인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통속적인 것들로부터 주님께 분별되고 거룩한 본성, 즉 하나님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으로 적셔지고 배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거룩하게 된 교회는 또한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흠이란 보석에 있는 어떤 결점과도 같습니다. 이 결점은 돌 속에 있는 혼합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섞임이 없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는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순수할 뿐 아니라 흠도 섞임도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되고 높이 올려지고 변화된 인성과 연합한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장래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자신께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